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들어서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양식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한 단에선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듣는 청중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톨도 버리지 아니하며 조그만 부스러기조차도 흘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다 받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식사에 초대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귀한 손님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초대된 손님이 초대해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차려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육자들을 다 초대하셔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음식을 거의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한 15년 전 저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한 20파운드 이상이 미국에 와서 체중이 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음식을 많이 먹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리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차려주신 주 메뉴는 생선 요리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도 이 생선 요리를 정말 싫어했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선 요리를 하면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생선 요리의 가장 끝쪽으로 가서 앉아서 다른 반찬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권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시간이 저에게 아픈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10명의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10명의 교육자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헌금도 내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적인 잔치 가운데 초대돼서 그 잔치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축복들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잔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자들이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성껏 사랑을 다해서 차려놓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저처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데 그것을 잘 먹지 못한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난감하게 했던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19절에서는 의로운 제사라 온전한 번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모두, 전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결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도 같이 가지고 가서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는 온전한 예배라 또 온전한 번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잔치를 즐기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와 같은 예배자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네 가지 그 특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한 심령은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합니다.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한 심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그 간절한 애절한 간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을 이 시편 51편 구구절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한 심령은 죄의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의 죄악은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는 죄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밤새도록 밤거리를 쏘다니며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술주정뱅이가 아침이 돼서 술이 깨어났을 때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그 뒷골목을 배회하며 그렇게 지난 밤을 보내었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의 그 악취를 맡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이 이 상한 심령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한 심령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의 뿌리 깊은 저항을 느끼고 속으로부터 깊은 탄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그 거룩한 열정에 대한 그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지속적인 그 반대가 있음을 깨닫고 근심하는 사람이 바로 상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 죄의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는 다윗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죄에서 건질 수 없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외에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 외에 자신이 악취가 나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동일한 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그 길로 열정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죄가 뿌리 깊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죄의 그 강력한 요구에 자신이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를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심령이고, 또한 죄의 그 뿌리 깊은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자신이 정결케 되고 자신이 개선되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그는 탄식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어 달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으면 신약 성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저는 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연상이 돼서, 중복이 돼서 보게 됩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시편 51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매어 달려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그 거지 소경의 그 마음이 시편 51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간구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로부터 자비를 얻지 못하면 자신에겐 평생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얘기하지만 그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이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을 이 비참한 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절규를, 이와 같은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결핍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 비참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내가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죄악의 그 구렁텅이 가운데서 악취를 맡으며 내가 패배의 패배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시편 51편에 대한 그 긴 책을 쓰면서 그곳에서 상한 심령의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보아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부스러기만 보아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바로 상한 심령의 사람이다라고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상한 심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감사히 받는 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그 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8명의 사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우리에게 내보이신 가장 고귀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식사에 초대됐을 때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뭐 디저트를 내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 메인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럼 내심 굉장한 그 실망감과 불쾌함을 여러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그를 죄인의 하나로 여기고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때리고 그를 조롱하고 결국에는 못 박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인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원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을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놨을 때 밖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맛있게 그 음식을 먹어줄 때 어머니도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에 대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화려한, 가장 풍성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먹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격하는 마음도 없다면 어찌 우리와 같은 초대된 손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셔서 마음껏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텅텅 빈 그 지갑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린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는 온갖 기름진 것들이 있고 산의 진미가 풍성합니다. 그것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보아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예배드린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와 같은 감격과 그와 같은 그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15년 이 한 해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린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냄새나며 악취나는 저희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최상의 그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호의를, 이와 같은 은혜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예복이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셔서 오늘 하늘 그 영광의 잔치 가운데 나와서 오늘 하루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여 세상에서 쉬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잔치 가운데 나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있을까 하나님 두렵사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온갖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진귀한 것들이 가득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우편에는 큰 기쁨이 넘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며 또한 감격해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예배가 의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